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발할 때의 신호를 따라서 나팔 두 개 불 때, 한 개 불 때,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이렇게 신호를 따서 이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 나팔은 곧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 예수 재림의 나팔이라고 어제 아침에 해석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라고 딱 날짜까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 말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에,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는 원리는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죠. 9장 17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9장 17절 말씀. 자, 어떻게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머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이 원리를 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했어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면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진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렇게 출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물지 아니하고 늘 나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뭘 향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여전히 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가라하신 대로 가고 또 이렇게 머무라는 곳에서 머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나아감은 그냥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또 뭐 이렇게 시도하고 힘쓰고 싸우고 하는 우리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움직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됩니다. 늘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뭐 이렇게 뭔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에 정체되어 있으면 고이고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해년마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순종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떠날 때에 딱 질서대로 아무렇게나 떠나지 않습니다. 14절부터요 28절 말씀까지 이제 각 진영의 진영별로 어떻게 떠날 것인가.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15절 이사갈 자손, 16절 스불론 자손, 그리고 나서 17절에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널판지와 휘장을 이렇게 수레에 싣고 떠나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18절 르벤 진영, 그다음에 시므온 갓, 그리고 21절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또 떠나가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22절, 23절 므낫세, 24절 베냐민, 그리고 25절에서는 단 자손 진영, 26절 아셀, 27절 납달리, 이렇게 해서 딱 그 진영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딱 정리한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진 배치하고 행군할 때에 이제 민수기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을 배치할 때는 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렌 지파, 그다음에 남쪽 르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사방으로 둘러싸겠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그 뒤로 이제 진을 치는 거, 이제 천막을 치는 거죠. 자기들이 머물 그런 텐트를 칩니다.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교회 중심에 그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동쪽이 뭐냐면 유다 지파 진영 군기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보면 다른 저 남쪽, 서쪽, 북쪽은 그냥 그렇게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방 해 돋는 쪽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민수기 2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민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동방 해 돋는 쪽 진칠 자라고 유다 지파를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해 돋는 쪽, 그러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로운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방 해 돋는 쪽이라는 그 의미 속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 야곱이 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유다를 통해서 이와같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표현할 때는 좀 특별하게 다른 수식어를 쓰는데 동방 해 돋는 쪽,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유다 지파 행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행진하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행진할 때도 법궤가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이스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제일 그 군대 진영, 요 동쪽 진영이 먼저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 부품, 그러니까 그 아주 무거운 이 기둥이라든가 널판지를 이제 무라리 자손이,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 천막을 싣고 먼저 출발하죠. 그래서 유이스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천막과 그다음에 뭐 널판지 기둥들을 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르시갓,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그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무베 다나납.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딱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법궤가 맨 먼저 앞장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신다는 거죠. 앞장서 가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대장 지파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앞장서 가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앞장서 가시죠. 그리고 성막을 딱 짓고 나서 그 뒤에 지파들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성막 부품이 먼저 가냐면 성막을 지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오면 거기에 성막 안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딱 머무는 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또 거기 머물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머물면 또 아까 이렇게 진 배치했던 것처럼 성막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배치하고, 그래서 전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이와 같이 진 배치하고 행군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질서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명령을 어기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곧 아이산 점령하기 전에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산 점령 실패했던 것처럼 아마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따라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점령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원리를 여호수아 6장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럴까? 왜 침묵하면서 13바퀴를 돌려 할까? 이해되지 않는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점령되었다는 거죠. 함락되고 무너지고. 그런데 아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그 작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도 함락할 수 없는 거. 이것이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도 그다음에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나팔 소리가 나도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 있으나 마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의 나팔 소리 울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나팔이 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나팔을 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나팔을 순종할 때에 우리 기도의 나팔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진행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3일길 앞서 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이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다. 그것도 3일길을 앞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지시하시며 신이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 장막 칠 곳이 그들의 쉴 곳이었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34절에도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와 같이 광야 머무르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안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광야 생활을 지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네, 우리 말씀 따라 살기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삶의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험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를 도망치면서, 그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 광야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누이시며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친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이 광야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생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이라서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은혜의 생활 되기 위해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냐고 말씀에 상관없이 살면 도대체 그것이 주님이 도우신 일인지 주님의 은혜인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 우연이 그랬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믿지 않냐면 우연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 정말 풀지 못할 숙제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도우셨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주는 거죠. 넘어지는 순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면 재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처럼 3일길 앞서 가시며 그들의 장마 칠 곳을 찾아주세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재수 없어서 그렇다, 우연히 그렇다, 아마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재수 없다, 우연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기도했다 이 말이죠. 35절 그러니까 궤가 떠날 때, 자 행진할 때, 궤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출발합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다윗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 68편 1절이 이 기도와 비슷합니다. 자, 시편 68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만 배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 앞에서 그 대적들이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고 흩어지며 도망하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원수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궤가 쉴 때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 말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운데 좌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이 종족에게로 돌아오셔서 그 말은 우리에게로 와 계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떠날 때는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며 원수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머물 때는 주님이 우리 종족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이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행진하고 떠나고 그래서 늘 뭘 출발하고 머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하고 어디에 머물 때 또 기도하고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주님이 함께 일어나 주셔서 원수들이 흩어지며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머무를 때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떠나고 머물 때 늘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만 읽고 이제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자,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래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 희망의 약속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 내가 응답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와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떠날 때 기도하고 머물 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떠나든지 기도하고 머물 때 기도하고 떠날 때 주여 함께 일어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대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 때는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오늘도 떠나고 머무는 그 모든 것에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